안녕하세요. 드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022년도 1월 둘째 주 오후 예배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동역자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죠. 마리아는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를 말하죠. 표현이 요즘 시대에는 조금 이런 표현 잘 안 쓰고 조금 어색한 표현이지만은 이전에는 그냥 당연하게 썼던 표현이죠.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제 소녀의 티를 약간 벗어난 그러한 아가씨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대답을 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실은.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즉, 네가 동정녀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동정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임신하도록 했다.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임신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충격이었죠. 근데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존재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존재였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한 천사장을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얼마나 또 놀랍고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근데 사실은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혼자 남았을 때에 마리아는 자신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누가 마리아의 말을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다. 그러면 당장 나올 반응이 어떤 겁니까? 저 미쳤나 봐. 아이고, 결혼도 하기 전에 저렇게 미쳐서 어떡하나.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요. 또 몰래 남자와 정을 통해서 임신을 해놓고는 저렇게 하나님 핑계대고 있다라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법은 이랬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불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랬죠.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갑니다. 이 말씀 속에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고 빨리 내가 어디로 좀 가야 되겠다 해서 갔습니다. 왜 이곳으로 갔냐면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해준 것이 있었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36절에 보면은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마리아야, 네가 동정녀가 되어서 아기를 가진다는 거 불가능해 보이지. 근데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원래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이었는데 또 그것도 나이도 많아졌는데 임신을 해서 지금 6달이 되어서 지금 임신을 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나처럼 말 못할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었구나. 자신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니 처음 듣는 소식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임신을 한것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않겠지만은 본래 임신을 못한다고 했던 우리 친조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으니까 내가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은 아마도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사실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부끄러워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임신할 수 없는 친척이 임신을 했고 자신 또한 임신할 수 없는 몸에서 임신을 했으니까 나를 아마도 엘리사벳은 이해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막 빨리 일어나서 달려간 겁니다. 마리아가 살던 곳은 북쪽 저기 멀리 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였고요. 친족 엘리사벳이 살고 있던 곳은 저기 남쪽 헤브론이었습니다. 그곳까지 이 헤브론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 있었죠. 그곳으로 막 달려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달려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막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다 이런 안도감을 가지게 되고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를 받아줄 수 있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리아가 집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막 크게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지금까지는 막 숨어서 지냈는데 막 큰 소리로, 마리아도 들키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세상에, 마리아는 내가 임신한 거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나, 누가 나를 알아주려나 막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동역자는 이런 겁니다. 동역자는 격려해주고 복이 있다고 해주고 위로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동력, 진정한 동력자죠. 물론 죄악을 범하고 막 있는데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이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받는 핍박들에 대해서 우리는 격려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임신한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알면은 손가락질 하겠죠. 때가 되면은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엘리사벳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야 큰일 났다. 너 이거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돼.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엘리사벳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안도감과 평안함이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성도는 주변에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위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조그마한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것 있습니다. 그게 딱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아, 이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주신 사인이구나. 또 마리아는 아직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마리아를 보면서 하는 말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거든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이거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임신한 마리아, 그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축복해주고 환영하고 감탄하고 받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위로해 주는 것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누구에게 설명한들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 사명자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책임을 져주십니다. 준비도 다 해놓으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그 일을 진행을 해나가시는 거죠. 또 마리아를 위로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44절에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당신이 마리아 네가 옴으로 인해가지고 내 복 중에 있는 아이도 기뻐서 지금 막 뛰고 있다, 뛰어놀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복덩어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를 또 위로해 준 것이 있습니다.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직 마리아는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이 그 입으로 다 알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야 네가 복이 있다 막 쏟아부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그걸로 우리는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거니까요. 39절에서 45절이 말씀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역자의 소중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엘리사벳의 집으로 보냈는데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막 말씀을 쏟아붓는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 그 반응들을 엘리사벳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동역자가 이렇게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말씀이 있으면은 여기만 담아두시면 안 되고 같이 만나세요. 만나서 나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깨달음을 주셨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그거 나누면은 엘리사벳이 만약 입을 꼭 다물고 자기 속에만 딱 담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아마도 위로받지 못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자신 마음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이거를 나누었을 때에 마리아는 정말로 큰 힘을 얻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서로 가서 나눌 수 있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역자를요, 부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부부, 그리고 또 부부 외에도 또 자녀,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셀, 또 전도회, 아니면 내 친구, 그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으면 그 동역자는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5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죠. 그 큰 위로를 받고 아 이제 됐다 하고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석 달, 즉 3개월을 있었습니다. 3개월. 이 3개월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이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든든하게 설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석 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제가 조만간 이 석 달에 관해서 또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석 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습관도 형성이 되고 내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이 석 달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석 달을 꾸준하게 기다려주시는 또 지켜봐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의 성경책에 보면 나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석 달 동안 두 사람은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이러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든든하게 채워졌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제 배가 불러와도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가 있고 또 내가 결혼해야 될 그 남편 될 사람 요셉이 나를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를 도우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석 달 동안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돌아가는 그 석 달,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마리아의 그 발걸음은요,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었죠. 우리의 발걸음이 이래야 합니다.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돌아서서 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한번 작정을 하시면은 죽었다 생각을 하고 석 달간 한번 해보십시오. 석 달간. 뭐든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석 달간만 하면은 습관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한 걸음 한 걸음, 마리아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은혜 충만하고요.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앞으로 장래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확신은 발걸음, 그런 발걸음 내 디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2년도 1월 둘째 주 이제 또 지나갑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좋은 동역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힘, 능력 하나님을 서로 나누며 우리의 발걸음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드림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마리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내시고 어떤 것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